FM 영화음악 믿음직한 아들이었습니다. 의지가 되는 오빠였고 힘이 들 때면 기댈 수 있는 형이었으며 성실한 가장이자 유능한 CEO이기도 했습니다. 괜찮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아니었습니다. 괜찮은 인생처럼 보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문득 무너져 내립니다. 단단했던 사람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뻥 뚫린 가슴을 비집고 이 문장 하나가 파고듭니다. 누군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면 좋겠다. 2월 23일 화요일 FM영화음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세윤이고요. 오늘 들려드린 첫 곡은요. 누군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면 좋겠다 라고 하는 영화에서요. 마지막 엔딩곡이죠. 겔크파 Somewhere 라고 하는 뜻입니다. 까미오하고요. 그리고 클레멍 듀콜이 함께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라고 하죠. 2020년 12월 17일에 개봉한 작품이죠. 안나 가발다라고 하는 작가의 소설이 원작이고요. 바로 이 같은 작가의 원작으로 영화를 만든 게 또 연이어서 한 주 차이로 개봉을 했었어요.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오드리 토트가 나왔던 바로 그 영화의 원작자와 같은 작가의 작품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누군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면 좋겠다. 장 피에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요. 장남이고요. 그리고 가장이면서 오빠이자 형이고 그리고 또한 대표님이죠. 모두에게 다 좀 의지가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하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 언제나 듬직한 척 그렇게 아마 보였을 겁니다. 아마 장피에르 본인도 자기 자신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삶의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오죠. 남들이 보기에는 별다른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장피에르에게는 조금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삶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누군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면 좋겠다. 이 영화의 제목이요. 이상하게 이 문장 하나를 자꾸 이렇게 곱씹게 만들어요. 누군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면 좋겠다. 바로 이런 제목에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제목만으로도 뭔가 지금 나의 마음과 좀 닮아있다라고 느끼는 분들께는 이 영화는 꽤 오랜 여운을, 꽤 긴 여운을 남기는 작품일 겁니다. 문윤한 씨가요. 조금 긴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영화 두 편을 봤습니다. 완벽한 가족과 누군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면 좋겠다. 완벽한 가족은 2021년 1월 6일에 개봉한 영화죠. 수잔 서랜든이 주연한 영화고 두 편의 공통점은 역시 가족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문윤한 씨는 완벽한 가족이라는 작품과 누군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작품 두 편의 가족 영화를 연이어 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많은 상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전부 다 사람들이 준 상처였어요. 종이장처럼 약한 말에도 저는 너무나 쉽게 베이고 너무나 아파했죠. 수많은 영화에서처럼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 연인, 동료, 스승, 그런 이웃들이 나의 곁에도 계속 북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본 이 두 편의 영화는 모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 혼자야. 미안하지만 완벽한 가족도 너를 기다리는 누군가도 없어. 네가 스스로 자신에게만 잘해주고 마음 쓰면 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이런 슬픈 감정 치료할 수 있는 영화 처방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좀 더 길게 인생을 살아보니 두 편의 영화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틀린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어려운 질문 두 개를 끝에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청한 곡이었고요. 오늘 첫 곡은요. 이게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아니죠. 예, 질문은 아니라서 지금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음악 들으면서 영화 이야기하면서 오늘 방송하면서 문예란 씨의 질문에 저도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로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메리와 맥스라고 하는 작품에서 핑크 마티니의 캐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였습니다. 한정근 씨의 따님이죠. 예, 그 아버님 아이디로 접속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한정근 씨 따님께서 제가 전에 강추했던 메리와 맥스라는 작품을 보려고 하시는데 혹시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엄청 기대 중이라 아껴서 못 보고 있거든요. 라고 하셨거든요. 관전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영화에. 예.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영화 보시고요. 마음에 들면 내용화 되는 거고요. 뭔가 나의 취향이 안 맞거나 나한테는 별로였으면 이건 그냥 내용화 아닌 거죠. 그냥 그렇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내가 봤는데 별로 안 좋으면 나한테 문제 있는 건가? 라고 우리 생각할 때 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영화가 아닌 겁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이 나하고는 잘 안 맞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문윤환 씨가 하셨던 질문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이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슬픈 감정을 치료할 수 있는 영화 처방해달라고 하셨죠. 세상은 너 혼자야 라고 어쩌면 조금은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럴 때 보기에 좋은 영화는 메리와 맥스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인 건 맞지만 혼자인 것만은 아닌 애매하죠. 근데 그게 결국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저의 생각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감정을 영화가 치료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화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진통제입니다. 치료는 영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영화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좀 지나친 기대라고 생각해요. 영화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화가 할 수 있는 건 진통제. 우리에게 진통제는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진정제죠.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 어쩌면 내가 지금 치료받는 것 같아. 뭔가 좀 치료받는 기분이 들어. 영화를 보고 났더니 뭔가 힐링이 돼. 라고 하는 기분 좋은 착각을 주는 플라시보 효과. 이게 저는 우리에게 영화가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어릴 때 주사 맞을 때 보면 이렇게 주사 엉덩이에 놓으면서 엉덩이 꼭 때리잖아요. 그게 주사바늘 들어가는 아픔을 잠시 잊게 하려고, 예. 물론 뭐 혈액순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주사가 들어가는 아픈 그 순간에 엉덩이 때리는 데 집중하게 만들어서 정작 주사가 들어가는 데 신경 안 쓰게 하려고 엉덩이 때린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어쨌든 그게 맞다는 전제하에 저는 영화가 우리의 엉덩이를 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사는 피할 수 없죠. 살면서 겪는 어떤 아픔이나 슬픔은 피할 수 없는데 잠시 그 아픔과 슬픔에서 눈을 돌릴 수 있게 우리 엉덩이를 때려주는 게 저는 영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리와 맥스가 문윤환 씨의 어떤 지금의 슬픈 감정을 다 치료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통제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는 줄 수 있을 겁니다. 저한테는 그랬으니까 문윤환 씨께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 어려운 답이지만 의외로 쉬운 답이기도 합니다. 세상도 혼자야 라고 하는 영화의 메시지가 틀린 거라고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요, 쉽게 결론 내리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삶에 대해서, 자기의 삶은 물론 이려니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뭔가 쉽게 단정 짓고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있죠. 야, 인생은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경계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요, 죽을 때까지 인생은 알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네, 어떤 영화는 인생 너 혼자야 라고 말해주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인생 너 혼자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또 영화도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영화 속에서 나에게 맞는 신발을 찾듯이 나에게 맞는 이야기를 찾는 거죠, 우리들은. 네, 나에게 맞는 신발을 찾듯이 누군가에게 맞는 이야기를 계속 써내는 게 작가의 운명이라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야기를 지금 문득 잠시 베껴서 써봤습니다. 이 정도면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려운 질문이라 뭐라고 말했는지 횡설수설하느라 괜히 제가 드린 답도 쓸데없이 길었네요. 아,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매직아웃 스페셜 F에서 빨래방 했잖아요. 영화 속의 빨래방. 뭐 시간 관계상 다 언급하지 못한 영화들을 많은 분들이 방송 들으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몇 개만 말씀드리면, 그쵸, 저도 이 영화 생각했었습니다. 데드풀. 유어정 씨께서 앞이 보이지 않는 할머님이 자기는 대신 후각이 발달했다고 하면서 피냄새를 잡아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피는 찬물에 잘 빨리고 아니면 아예 티 안 나게 빨간 옷을 입으라고 말하잖아요. 나중에 주인공이 그 할머니네 집에 가서 살게 되기도 하니 빨래방 역할 큰 거 아닌가요? 그죠. 빨래방에서 그 할머니 만나잖아요. 데드풀이. 예, 이 영화 저도 떠올렸었고요. 이종민 씨는 정우성, 고소영 배우님들의 망한 미국 진출작 러브에도 빨래방이 나온다고요. 정말요? 그리고 지니 씨는 빨래방 하면 시트콤 프렌즈의 로스와 레이첼이 가장 먼저 생각나죠. 얼핏. 예, 얼핏 기억납니다. 로스가 레이첼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비싼 세제 사서 레이첼 아파트에 빨래방까지 오기도 하고, 새치기를 시도하는 어떤 여성 이용자에 대항하여 둘이 싸우다가 사랑이 싹트죠. 아, 그 정도로 중요했었나요, 빨래방이? 아,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369 있으시는 분,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는 영화요. 신이 만든 세계와 신이 사는 집을 이어주는 게 빨래방의 세탁기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리고 4576번, 레인맨. 톰 크루즈와 더스 노프만의 레인맨에도 이게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캘리포니아 LA까지 국도를 이용해 가는 로드무비라서 잠깐 빨래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빨래방 장면 직후의 시퀀스에 나오는 루 크리스티의 비욘드 더 블루 호라이즌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기억 안 납니다. 레인맨은 기억 안 나고, 저는 웨인즈 월드2에서 킴 베이싱어 나오던 빨래방 하고요. 내일을 위한 시간에서 산드라가 그 직장 동료 설득하러 다닐 때 빨래방에서 설득하던 직장 동료가 또 있었죠. 뭐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네요. 4576 쓰시는 분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Beyond the Blue Horizon. 빨래방 하면 생각나는 영화. 지난 토요일에 매직아웃 스페셜 F에서 제가 미처 다 소개하지 못한, 제가 미처 떠올리지 못한 영화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영화 레인맨의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역시 빨래방 하면 떠오르는 영화 데드풀에서 조지 마이클의 Careless Whisper 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끝난 곡은 사관과 신사에서 Up Where We Belong, 조 커커와 제니퍼 원스가 함께한 노래죠. 어우,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이 노래 신청해 주신 분은 0320번. 안녕하세요. 경력 단절되었다가 다시 새롭게 도전해서 취직을 하게 된 워킹맘이에요. 합격하고 교육 3일 받고 정식 출근한 지 4일 만에 회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코로나 검사 받고 음성 판정 받았으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꼬박 2주간의 자가 격리를 했답니다. 재검에서 다시 음성 판정 받고 내일 정상 출근해요. 2주간의 자가격리 정말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전에는 예전처럼 마스크 벗고 다니고 싶다였는데 자가격리를 하면서는 마스크를 써도 좋으니 밖에 좀 다니고 싶다로 바뀌더군요. 2주간 방 안에만 있다가 주말에 살짝 산책도 하고 필요한 거 사러 갔다 오고 그랬더니 다리에 근육이 다 빠지고 없는지 다리도 너무 아프네요. 이 시간에도 코로나와 힘들게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 힘내시라 전해드리고 싶네요.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 바로 Up Where It Belong이었습니다. 1172번 쓰시는 분들 예전에 신청하셨던 곡이고요. 2주간의 자가격리, 아, 상상만 해도 답답합니다. 그래도 무사히 2주가 지나갔네요. 이제 다시 회사에 가셔서 정신없이 바쁘게 피곤하게 때로는 짜증나는 일들을 겪다 보면 어쩌면 자가격리하던 2주를 그리워하는 시간도 어쩌면 잠시 잠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8686 쓰시는 분께서 TV에서 유현중 건축가의 건축물 이야기를 듣다가 급 스윗 디스포지션이 떠올랐답니다 하셨는데 이게 500L의 썸머잖아요. 유현중 건축가께서 혹시 LA의 건축물 이야기를 하셨나요? 500L의 썸머에 LA에 아주 유서 깊은 건축물들이 많이 나오죠. The Temper Trap의 Sweet Disposition 듣고요. 영화 자판기에서 만날게요. 하루에 한 편. 당신을 위한 오늘의 선택. 영화 자판기. 하루에 한 편 영화 자판기. 오늘 제가 자판기에서 뽑은 영화는요. 김희애, 고아성, 김양기, 그리고 김유정이 출연한 영화 우아한 거짓말의 한 장면입니다. 같은 반의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힌 가해자 화연이의 엄마를 피해자 천지의 엄마가 만났습니다. 화연이가 천지에게 강요했던 선물을 대신 전해주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천지는 이제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대신해서 가해자의 엄마가 사과를 하려는 순간 천지의 엄마는 터져나오는 분노와 눈물을 삼키면서 간신히 이야기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하루에 한 편 영화 자판기. 오늘 영화는 한국 영화죠. 우아한 거짓말의 한 장면이었고요. 음악은요. 전혜영 씨가 듣고 싶다고 하신 영화 어톤먼트에서 골라봤습니다. 페어웰이라는 스코어였고요. 어톤먼트라는 말이 속죄라는 뜻이죠. 바로 어톤먼트가 정말 간절히 속죄하고 싶은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아한 거짓말 뒤에 어톤먼트의 음악을 붙이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왜 우아한 거짓말의 장면을 골랐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과거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다가 이 영화가 생각이 났고요. 사과란 무엇인가? 네, 진정한 사과란 무엇인가? 용서란 무엇인가? 속죄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영화 우아한 거짓말에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보게 되는 문구마저 엇비슷한 그 수많은 사과문 속에서 철없던 시절의 행동이라는 문장은 얼마나 염치가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우아한 거짓말의 천지를 보면 우아한 거짓말의 김양기 씨를 보면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작품이었고요. 4787번 톰 행크스가 주연한 필라델피아가 생각나는 밤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밤이네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서 영화 필라델피아에서 스트리츠 오브 필라델피아 준비했습니다. Going for a walk outside to see what I can find. No reflection. 이보연 씨가 신청하신 영화 고질라에서 월플라워스의 히어로스 조금 전에 들려드렸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7775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아메리칸 파이에서 쉐이즈 어파트의 스트레인저 바이 더 데이,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